내일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24년 첫 번째 수요 예배 이 귀한 시간에 부임 설교로 여러 귀한 성도님들을 만나 뵐 수 있게 된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역지로만 6곳의 교회를 섬겼고요. 내일 교회가 7번째 사역지입니다. 새로운 만남은 늘 설렘과 기대가 가득하지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은 여기서 어떤 일들을 펼쳐 가실까? 무엇보다 지난 20년 동안 여러 성도들을 만나며 참 행복하게 목회를 해왔는데 이곳에서는 또 어떤 성도들을 만나 어떤 아름다운 스토리들을 펼쳐나가게 될까 정말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저만 여러분이 궁금한 게 아니고 여러분도 아마 제가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부임 첫 설교는 자기소개와 간증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이 내일교회의 전통이라고 들었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나눌 때 다소 호기심이 해소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풍성히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곽규종, 그는 누구인가?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 경북 고령군 쌍림면 월망리가 제 본적지이고 부모님은 아직도 거기 살고 계십니다. 본관은 현풍이고요. 예국 공파 15대손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성씨들이 다 그렇듯이 현풍각씨 역시 중국에서 건너왔는데요. 고려 인종 11년에 그 곽경자 쓰시는 할아버지께서 한림학사 7분과 함께 고려로 입국을 하셨습니다. 5년 뒤에 과거를 보셨고 급제를 하셨지요. 그리고 얼마 후에 오늘날의 장차관에 해당하는 정이품 금자광록대부를 지내셨습니다. 그 후에도 후손들은 계속해서 전리의랑 그리고 좌대언 등의 문관으로 명성을 떨치셨고 조선시대에는 문과 급제자만 34명에 해당할 만큼 명실상부한 학자 집안으로 위상을 떨쳤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가문이 학문으로만 이름난 집안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산 백과사전을 보면요. 저희 현풍곽씨 집안은 조선시대의 이름난 도덕 가문으로 충신, 효자, 열녀가 끊이지 않는 집안이었습니다. 그 중에 곽 안자, 방자 쓰시는 할아버지는 맹사성, 황의정승, 퇴계 이황 등에게 붙여졌던 청백리라는 모범 관료의 칭호를 받으시기에 이르게 될 정도로 여러 동목들을 두루 겸비한 훌륭한 인재시기도 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저희 가문이 책방에 앉아서 글만 읽는 집안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때 외군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 관군이 속속 패배를 하고 불과 20일 만에 한양성이 함락을 당하게 되지요. 선조는 이미 의주로 도망을 가게 되고 계속되는 관군의 패배 가운데 한 분이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의병들을 모아가지고 붉은 옷을 입고 왜군들을 쳐부수기 시작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홍의 장군 곽재우, 저희 할아버지십니다. 네. 평생 손에 붓을 잡고 목물 묻히고 사시다가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자 손에 칼을 잡고 피를 묻히셨던 분, 그 외에도 백범 김구 선생의 모친 곽낙원 여사를 비롯해서 상훈, 수빈, 재기, 태진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했던 집안이 바로 저희 현풍곽씨 집안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네. 어릴 적부터 저와 제 형제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뼈대에 있는 명문 양반 가문의 역사와 족보를 듣고 공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문물을 겸비한 가문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공부를 했다 하면 상위 10% 밖으로는 밀려난 적이 없었고, 특히 지금까지 싸움에서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질 것 같으면 아예 싸움을 안 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저를 혹은 저희 집안을 자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얼마나 비참한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대단하고 너무 뼈대 있는 훌륭한 양반 가문에서 태어난 저는 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 하나님을 알 방도가 도무지 없는 비참함 그 한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하루가 멀다 하고 제사를 지내야 했고, 유교와 불교가 혼합된 분위기 속에 도무지 예수와 복음에 대해서 들을 가능성이 없던 그런 집안의 한 사람, 그것이 바로 저였습니다. 수십 년 전,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희 시골 동네에 한 전도자가 오셔서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데 저희 집안 어르신들에게 혼쭐이 나고 도무지 교회를 세울 수 없어서 밀려나서 아랫동네에 교회를 세우신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제가 9살 되던 해 여름, 성경을 암송하면 돌핀시계라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면 나름 또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죠. 이 돌핀시계를 준다는 말을 듣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내리 암송하고 저는 돌핀 손목시계를 선물로 받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에게 들켰지요. 시계는 박살이 났고 저는 말씀 세 구절 암송했다는 이유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과 한 시간 정도 머물렀던, 그리고 단 세 구절 말씀밖에 당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던 저에게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물을 겸비했던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부 경남의 명문 사학으로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됩니다. 1학년 때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는데요. 이미 이제 그 집을 떠나 있어서 저는 교회를 가도 상관은 없었지만 특별히 관심도 없었고, 또 저를 전도하려고 접근했던 친구들 뭐 이렇게 그렇게 친하지 않아서 육두 문자를 써가며 친구들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해가 지났습니다. 1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치고 시험 성적과 겨울방학을 기다리는 그 애매한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무료함을 달래려고 기숙사에서는 친구들이 도박을 하곤 했었습니다. 고등학생이었지만 도박판의 수준은 높고 종목도 매우 다양했습니다. 민화2, 고스톱, 섰다, 도리짓고 땡, 600 등 화투패로 하는 도박들과 훌라, 포커, 원카드 등에 이르기까지 동서양을 아우르는 도박의 향연이 날마다 기숙사에서 펼쳐졌죠. 몇 분이 이게 목사가 온 줄 알았는데 타짜가 왔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그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는 저도 이제 같이 도박으로 친구들과 친교를 하다가 조금 이렇게 머리도 식힐 겸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돌아왔는데 친구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알아봤더니 사감 선생님에게 들켜서 이제 다 즉결 퇴사 처분을 받은 겁니다. 제가 사감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저도 같이 도박에 가담했으니 나도 퇴사시키시오. 보통 영화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희들의 의리가 눈물 겹구나, 다시는 그러지 마라, 용서해 줄 줄 알았는데 그러냐? 너도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급하게 자취방을 구해야 했지요. 그리 어렵지 않게 학교 근처 견사를 개조해서 만든 자취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보다 먼저 제 옆방에 이 대종이라는 친구를 보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 친구는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른 나이에 진리의 도를 깨닫고 저처럼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면서 나름의 개똥철학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에게 특화된 전도의 은사를 갖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자취를 처음 하는 터라 밥은커녕 라면도 제대로 끓일지 몰랐던 저는 그 친구 자취방에 건너가 겨울방학 내내 밥과 복음을 얻어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방학이 끝난 첫 3월 주일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주님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저를 바꾸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간 그 주일 예배 때부터 하나님은 당신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해주셨고 그해 여름 거창 고재 기도원에서 열린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첫날 밤 집회 중에 말씀을 듣다가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 속에 숨었던 모든 죄악들이 토해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지난 모든 순간들을 밤새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나고 저는 이제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 주님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 다짐하며 기도원을 내려가는 발걸음에 비장함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매일 새벽기도, 매일 철야기도를 하며 주님과 풍성한 사귐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식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마른 솜이 물을 빨아들이듯 제 영혼은 말씀과 기도의 꼴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저는 목사가 되리라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됩니다. 저는 정말 첫사랑의 뜨거움에 날마다 펄펄 끓는 물과 같고 활활 타오르는 불과 같이 살았습니다. 일반 대학에 진학하고 채 봄이 다 가기 전에 학과에서 이미 제 별명은 광목사가 되었습니다. 저희 과에 있는 거의 모든 학우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학과 MT를 교회 수련회처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훈련받는 선교단체에서는 동기 모임을 인도했고 당시 군대에 갔다 온 예비역 형님들을 위주로 구성되었던 도시전도팀의 학생 리더도 군에 가기 전부터 맡아서 할 만큼 열정과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성서 용산동 일동 일대는 제가 많은 복음의 씨앗을 뿌린 곳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청년 회장으로 섬겼습니다. 찬양 인도와 성경 공부반을 인도했습니다. 한 주에 약 12개 정도의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 해 2,300명씩 캠퍼스 4년 동안 1,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구 지역 가는 곳곳에서 찬양 인도를 하며 다녔고 선교단체에서는 저를 볼 때마다 간사를 하라 그리고 목사님들은 저를 볼 때마다 목회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아니면 나같이 훌륭하고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누가 선교단체 간사하고 누가 목사하겠어? 그래, 내가 해주지. 은혜도 넘쳤지만 교만도 넘쳤던 그 시절 저는 제 신앙이 아주 괜찮은 수준에 있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군 입대 전에 제 친구들은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군대 가서 믿는 고참이 있는 부대로 보내주십시오.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편하게 교회 다닐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기도를 들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뭐 기도가 이러냐 믿음 없이. 그리고 보란 듯이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디든지 보내주십시오. 어디로 가든지 내가 거기서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짜 어디를 가든지 자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는 곳은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믿는 고참이 없어도, 아니 설령 나를 때리고 핍박하는 고참이 있어도 나는 거기서 그 고참마저 변화시키고 그 고참마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버릴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제가 기도한 대로 믿는 고참이 하나도 없고 교회에 가는 것이 불가능한 강원도 철원 GOP로 저를 보내셨습니다. GOP는 3인 1개조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같이 교회에 갈 사람이 없으니 도무지 예배당에 갈 방도가 없었던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 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때리고 핍박하는 고참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그를 변화시키겠습니다라는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저를 때리고 핍박하는 쓰레기 같은 고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다니던 교회 청년부에서 청년부 회보를 우편으로 보내왔습니다. 그것을 본 고참은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야 이 새끼야! 우리 아빠도 교회 집사야! 그러면서 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참은 전라북도 전주시에 사는 김문석 씨였습니다. 저는 25년이 지난 지금도 김문석 씨의 아버지가 집사님인 것과 제가 폭행을 당해야 하는 이 두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논리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가지도 못하고 핍박하는 고참을 만났는데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군대 가기 전에 혼장담했던 것처럼 그를 변화시켰을까요? 그를 복음으로 엎어버렸을까요? 아니요. 자신감은 온데간데없고 막상 그 현실을 마주하게 되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한 나무 막대기 같은 존재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북한 땅을 바라보며 철제 경계근무를 서고 있는데 문득 저는 지금까지 제가 장담하고 확신하고 자랑해왔던 신앙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각종 화려한 포장지로 뒤덮인 껍질을 하나 둘씩 벗겨낼 때 나는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이 얼마나 초라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주님은 인정해 주지도 않는데 나 혼자 스스로를 얼마나 크다 나여 대단하다 나여 착각하며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은 나의 장담이 아니라 주님의 인정에 달려있다는 사실 역시 알게 하셨습니다. 고2 때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지만 뼈대 있는 명문 양반 가문의 권위와 무게를 대할 때면 저는 한없이 작고 초라한 존재가 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 생활을 통해서 참된 신앙,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적 신앙을 배웠던 저는 전역 후에 가족들을 위해 더욱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뼈대 있는 이 가문의 뼈를 다 부숴주십시오. 그러나 불신의 장벽은 너무 견고했고 좀처럼 가족들의 마음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도가 계속 응답이 없으면 지치기 마련이지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 집은 안 되는 모양이다. 하나님, 북한이나 구원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지듯 대들었습니다. 그렇게 가족 구원의 꿈을 포기할 생각을 가지게 될 쯤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저는 만나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의 위로와 힘을 얻고 다시 5년 정도를 더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마치고 전도사 사역을 시작할 때 저희 부모님이 제가 다니던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서울에 살던 동생도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6대째 예수를 믿는 그것도 일제시대 때 순교자를 배출한 신앙의 명문 가문에 시집을 가게 되었고 지금은 저의 가장 든든한 동역자요 후원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희 형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제 형의 모교회가 바로 이곳 내일교회입니다. 여기서 세례를 받고 제 조카들도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제가 여기 부임하는 날부터 조카들을 데리고 함께 다시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된 과정들을 상세하게 소개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돈의 팔촌까지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없는 완벽한 복음의 불모지에서 저를 건져내셨던 하나님은 이제 저희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 자녀들과 조카들 등 다음 세대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부족한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여러 일들을 행하셨고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저를 향한 사랑과 베풀어주신 은혜들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은 차차 앞으로 알아가면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가족 구원에 애달픈 마음으로 오랜 세월을 달려오셨으나 쉬 열리지 않는 복음의 문 앞에 포기하는 마음으로 주저앉아 계신 분들이 혹 이곳에는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다시 일어서십시다. 2024년 새해를 가정 복음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를 겹겹이 포장하고 있는 온갖 가식과 위선, 습관적 종교 행위들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그리할 때에 나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일교회 모든 권속들이 100% 가정 복음화를 이루어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임을 체험하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